신앙의 명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신앙의 명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이름이 많이 족보로 되어져 있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어떤 혈통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과 실패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인 것이죠. 특별히 이 역대상 3장과 4장은 이 다윗 왕가의 자녀들이 나오고요. 또 유다 지파의 후손들의 역사인 것이죠. 신앙의 명문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이 어둠의 족보의 느낌에서 어둠이 계속 이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별과 같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민자의 신앙의 영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숨겨진 자기중심성이 있는데요. 이 숨겨진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이 자녀를 위한 열심이 사실 특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 자녀를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과 모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민 1세대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정작 우리 자녀에게는 떠남을 원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만큼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났기 때문이고 자녀는 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길 원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나는 너무나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의 자연스러운 바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자녀가 복음의 모험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사명 없이 살아갈 위험이 그 전부일 때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자녀는 막연히 안전한 컴포트 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부가 되면 내 자녀는 복음의 모험은 사라질 수 있고 내 자녀는 사명 없이 사는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이다. 따라할까요?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이다. 막연히 유전이라 생각하면 컴포트존에 있는 자녀가 내 신앙을 물려받아서 잘 살겠지라는 착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내 자녀가 유전이 아니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수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전수라는 열심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모험을 아니 나보다 더큰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하고 자녀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진정한 명문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배움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분별과 단절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는 단순히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과 단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전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분별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 그 관계 안에서 단절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구별해내는 영적인 민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분별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삶이란 세속에 흡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나 죄, 습관적인 타협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말합니다. 단절은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불러들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다윗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이 분별과 단절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누굴까요? 암논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죠.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그의 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되죠.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정욕이라는 우상을 분별하지 못했고 결국 그 죄가 자신과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다윗은 그 분별을 첫째 아들에게 심겨주지 못한 것이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르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침묵하는 인물이에요.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명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이었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안전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다니엘과 같이 성경이 침묵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아, 만약 우리 자녀가 컴포트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그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관심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결국 그렇다면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세 번째 아도니아는 누굴까요? 다윗 왕이 늙어버리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이었죠.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한 그의 선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네 번째 나오는 압살롬은 누굴까요? 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논의 죄,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복수로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는 참 화려한 외모가 있었다고 해요. 누가 봐도 너무나 멋진 왕이 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땠나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까지 나아갔고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됐죠? 이방 여인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신을 따르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방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결국 영적 분별이 흐려진 거죠. 아무리 좋은 시작을 해도 끝이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과 단절은 가정을 신앙의 길로 세우는 초석입니다.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끊을지를 올바르게 결정해야만 복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줄 아는 이 분별과 단절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배움의 원리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라. 네. 예전에는 지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는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지경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 나오죠. 수많은 이름 속에서 단한 사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해산의 수고가 커서 그 자녀를 볼 때,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있다, 슬픔이 있다, 아픔이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는 그 환경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 안에 머물러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전 인생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아니죠. 이름대로 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내 모든 인생을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결국 그 이름을 극복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 기도문을 보면 신앙 명문가의 원리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는 기도, 지역을 넓히는 기도인데요. 단지 물질이나 땅이 아닌 영향력과 사명의 확장을 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단지 그가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명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명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의 영역의 확장, 나라의 영역의 확장, 전 열방 가운데 주신 그 꿈에 대한 확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기도를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기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소망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손으로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죠. 아니, 주님, 우리 자녀가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환난에서 건지심을 구하는 기도. 아마도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는 또 고통과 고난이라는 삶의 현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환난을 받아들이기 전에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환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신앙의 명문가를 여는 열쇠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 무기입니다. 자기 안전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탄약을 요청하는 전신 무장인 것이죠. 오늘도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따르기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끊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가능하다. 우리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오늘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부모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그 신앙의 길 위에 우리 자녀가 함께 걷도록 격려해야 될줄 믿습니다.